베드로전서와 후서의 전체 분위기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받는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후에 믿게 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다. 뭐 전체적으로는 재림의 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환난 중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권면하는 그런 베드로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로 한 이렇게 부분을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9절과 10절, 1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되고 뭔가를 희생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란 말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꾸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내가 뭔가를 내놓았으니까, 뭔가를 바쳤으니까 뭔가를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앞뒤가 뒤바뀐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이 이제 앞뒤가 뒤바뀌는 거죠. 항상 선과 후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첫 번째 신께 뭔가를 드리면 그걸로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은 이 반대예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 뒤바뀌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의 이 본성이,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자꾸 그것을 바꿔버려요. 거슬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나와요. 한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 1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지역은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번역을 따르면 믿음의 몫을 함께 얻은 자들,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되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 그냥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은혜와 평강, 세 번째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세 번째는 생명, 네 번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섯 번째는 4절에 가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뭐 이해가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신기하다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좀 격이 좀 떨어져요. 신기하다는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귀한 걸 드려야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예수 믿도록 선택되고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4절 끝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는 것을, 아 이거 욕심이구나, 아 이럴 필요 없네, 그러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아 이거 다 썩어져서 없어질 건데 이거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그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에 걸맞게, 주신 평화에 걸맞게 생명에 어울리는 자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과, 보답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 우리의 헌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이게 앞뒤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앞뒤가 뒤바뀌면 안 돼요. 선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보면 뭐 히브리서도 가장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서신서인데요. 이제 책인데 읽어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 것을 우리가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딱 잘라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덕을 붙여야 합니다. 덕에다가 지식을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뭔가 또 이상한 거예요. 말하지, 앞에 부분을 말하지 않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그 말 안 하고 뒤에만 보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일리가 있는 말 같고, 지식에 대한 절제를, 그래. 알기만 하면 되나? 절제도 해야지. 절제만 하면 되나? 인내도 해야지. 인내만 하면 뭐하냐? 경건해야 되고. 경건하면 뭐하노? 형제 우애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 근데 형제 우애 사랑을 대야 돼. 믿음, 소망, 사랑, 그래. 사랑이 최고 아니야. 이러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100%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말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를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섯 가지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받은 자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앞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가 되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이걸 이해하면 자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즉 1절부터 7절의 내용 전체를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도록 성품을 우리 나눠주시는 성경 주말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흡족하게 열심히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부드럽게 번역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속 알아갈 수 있고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말하면 끝도 없이 긴 이야기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런 것이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내용이 이런 것이 없는 자들 그렇죠? 쭉 보면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게 뭔지 모르고 또 그냥 사는 자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교인이라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맹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몰라.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죄에서 해방이 돼도요. 모르니까 이전 그 예수 믿지 않았을 때처럼 똑같이 뭔가를 자꾸 바쳐야 되고 뭔가를 드려야만이 뭔가 될 듯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자는 눈을 뜨고 사는 거고 모르면 맹인이라는 거죠. 너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뭘 더욱 힘써야 되느냐? 1절부터 7절까지 아니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택하심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1절부터 10절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이 현생을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해결받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주신 다섯 가지를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봤으면 좋겠지만은 특세가 있어서 이 본문 더 이상 보지 못하고요. 또 그건 또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앞부분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것,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을 계속 깨우치면서 사는 거예요. 나 참 나를 부르셨지. 나를 택하셨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요.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1월 3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기도하여 1월 3일이 되고 나면 1월 4일에는 이제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대구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발로 계속 지금 감염자가 나온다, 확진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교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11시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될 터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